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FTC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FTC는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미 연방 조직입니다.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FTC 발표로 지난주에 이어 26일에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톰 팔 FTC 소비자 보호국장 대행은 페이스북 조사와 관련해 FTC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 상가 화재는 경보 미작동과 비상구 폐쇄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탄광 도시인 케메로보주의 한 상가에서 25일 불이 나 적어도 6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과 목격자들은 불이 난 뒤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비상구도 모두 막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비상구를 막아놓은 것이 심각하게 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상가 건물 4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는 영화관과 볼링장, 상점들이 있었고 사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체포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26일 독일 법정에 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수배령에 의거해 지난 25일 푸지데몬 전 수반을 체포한 바 있었습니다. 독일 현지 전문가들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스페인으로 추방할지 법원이 결정하는데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25일 덴마크에서 독일로 들어오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 측 변호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그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벨기에로 가는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체포영장이 떨어지다 국외로 도피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영국에서 발생한 정직 러시아 스파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14개 나라와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도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전직 러시아 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와 그의 딸 율리아 스크리팔 씨를 러시아 정부가 살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4일 영국 솔즈베리에서 독극물에 중독돼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실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미사일로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사우디가 위협에 맞서 국경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25일 리야드에서는 반군이 쏜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이날 리야드와 다른 3개 도시 상공에서 반군이 쏜 미사일들을 요격해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자국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들은 지난해 말부터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이란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구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를 업체당 현행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을 현행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또 외국산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한국산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수출 할당량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해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식량보다 핵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긴장 완화에 도움될 게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resolution L 29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This so decided.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29 the resolution does not meet the above objective. Therefore, we cannot join the consensus on this.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 역시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컨센서스로 채택된 점을 환영한다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채택된 결의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해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 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미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 강경하고 엄격한 성향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 보좌관이라는 직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볼튼 지명자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ery forceful personality. A very, very tough negotiator. And so I think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talks,
와일더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는 상당히 똑똑하면서도 강하고 엄격한 협상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언론에 나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해줄 인물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볼튼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The president obviously likes people who go out and defend him on television. And John Bolton has been doing that.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역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볼튼 지명자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볼튼은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군축 협정과 핵 관련 사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정통하다는 설명입니다.
I know John Bolton. I think he'd be very good as a national security advisor. He knows the issues. He's very proactive.
하지만 볼튼 지명자가 백악관 안보 보좌관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CIA 등 각부 각처의 정책 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he's very well suited to be national security advisor beca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is somebody who has to present the president with options, who has to adjudicate.
볼튼이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지식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고 있지만 중재보다는 언쟁에 능한 활동가 성향이 안보 보좌관 직책을 맡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볼튼 지명자의 이 같은 행동가 성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튼 지명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왔고 외교 안보에 있어 늘 비현실적인 행동만 촉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I want to point out that Bolton has never been responsible really for anything. He has always been a sort of in-house critic. In the administrations he's been in.
그러면서 외교 해법을 믿지 않는 볼튼을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무대로 들어서는 중이라며 이는 아마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Well, I think it will mean a much more hard line profile for foreign policy. Mr. Bolton does not believe in diplomacy.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볼튼은 수십 년 동안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해 온 만큼 전반적인 북한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John Bolton for decades have been talking about regime change as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crisis.
또 행정부 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일하다며 회담에서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면 대북 정책은 더욱 매파 성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ly moderating influence will come from Secretary Mattis, but there is no one else counseling President Trump.
반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교체 결정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이미 완성됐고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said he's prepared to meet with Kim Jong-un and that will go forward. I think I think the president knows what
Seymour 전 주장관도 이번 지명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온 만큼 정책 전환 목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교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He didn't feel that comfortable with McMaster. He found him annoying. And so the reason for the change may have very little to do with.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폼페오와 볼튼 지명자를 매파 성향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존 볼튼 전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적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볼튼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적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대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볼튼 전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대사는 의회와 미국인들을 이라크 전쟁으로 호도하는 정보를 정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폭격과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 타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볼튼 전 대사를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악의 충돌을 지지할 예스맨으로 가득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볼튼 전 대사는 미국을 처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이끌었다며 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인준되기에 너무 극단적인 인사였다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에도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는 오랫동안 북한 정권에 매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북한 정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발표된 뒤에는 과거 발언을 다 잊으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볼튼 전 대사가 북한에 대해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 김영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월이면 만 70살이 되는 볼튼 전 대사는 워싱턴 정계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 초강경 보수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과 이웃한 미 동부 볼티모어 출신인 볼튼 전 대사는 26살에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4년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설계했고 2005년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돼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718호 채택을 이끌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가 북한 문제로 주목을 받은 때는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튼 전 대사는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no purpose in negotiations until they had visibly and concretely eliminated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
북한 정권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을 이때 이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Bush has made it very clear he wants to resolve this matter peacefully and through the exertion of diplomatic, the maximum amount of diplomatic pressure.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최대 규모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미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당시 볼튼 전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행태는 불량 국가와 외교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사적 해법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량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볼튼 전 대사의 입장은 10년이 훨씬 지난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 포럼 강연 뒤 VOA에 북한에 김 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년 동안 핵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했고 그들의 거짓은 이미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란 겁니다. 지난해 9월 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나 제재를 더 해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늘릴 시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최고였다며 특히 북한과 이란 비판은 연설의 백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언론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에선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권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 선전 전략으로 일축하면서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대북 선제 타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그동안의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예,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매우 오랜 과정을 의미하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무기 역량 제한과 확산 방지 등을 중단기 목표로 두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 재개를 허락하는 것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순서로 줌 왈트 전 부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t's obviously a major development. I think there is obviously an element of risk involved in this too. And
물론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 역시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엄청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등에 대한 합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전했는데요. 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o explore what the North Koreans mean. And since we haven't heard directly from them, I think getting together and talking.
저는 북한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평가가 틀리길 바라지만 제 생각에 이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목표일 겁니다. 저는 미국이 이런 장기간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비춰봤을 때 북한의 최근 비핵화 발언 역시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 side has mentioned before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denuclearize, but there's a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건이 있었죠. 저희는 이런 조건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북한의 발언이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발언을 반복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제재는 별개로 진행돼야 합니다.
단계적 접근 방식을 언급하셨는데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역량 동결 혹은 제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I guess that's consistent with my comment that denuclearization is a long-term goal and so we need to have
저는 비핵화가 장기적인 목표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공 가능한 중단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의 사찰을 실시할 수 있겠죠. 또는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불량 국가나 불량 단체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판매하는 건 미국의 큰 우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런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할 텐데요.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Security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is the bedrock of our policy, and I don't see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의 대가로 이런 동맹을 거래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관련 대화를 했었습니다. 식량이나 의료품을 전달하는 미국의 비정부 기구들도 많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Another thing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American side to raise is the three American prisoners in North Korea. It would be a nice gesture.
미국 정부가 제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겁니다. 북한이 이들을 석방한다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수색 재개를 허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두 정상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서로 신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한 북한과의 관여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문제를 천천히 밟아나가는 것이지 북한 정책의 엄청난 변화를 논의하거나 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제재 강화를 위해 해상 봉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do think that if we don't make progress in our talks with North Korea, I do think continuing to implement the existing sanctions.
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현재 가해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재들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게 될 수 있는데요. 해상 봉쇄 역시 이런 추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현재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거죠. 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북한의 항구를 둘렀던 선박들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현재 가해지는 제재들에 대한 이행을 강화해서 북한이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 문제들을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설 미국이나 한국 당국자들에게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I think it will require a lot of patience, but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ose preliminary talks.
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예비적 성격의 대화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부차관보로부터 미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 전 세계와도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비정부기구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했고 김정은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전달 체계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개별적으로는 어떤 나라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고립으로 대북 무역 제재와 여행 제재 같은 지렛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전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했던 노력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더 많은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는 함께할 상업이나 여행이 거의 없다며 이는 북한이 협상에 덜 얽매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항상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최대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t relent in bringing maximum pressure until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once and for all and ceas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펜스 부통령은 22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화당 모금 행사에 참석해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 내에서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점을 아주 처음부터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under this administration,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and as the world has witnessed, President Trump's strategy of
그러면서 전 세계가 목격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은 작동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을 언급하며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made it clear we will no longer tolerate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 longer certify the disastrous Iran nuclear.
미국은 영내에서의 이란의 불안정한 행동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은 제안과 같은 이란 핵 합의를 더 이상 인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맞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첫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껏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이 정상회담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뤘는지 최연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7월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이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반응마저 시큰둥했습니다. 쇼운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장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설 땅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완전 파괴, 늑다리, 선전포고 같은 거친 언사를 구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성명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전환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한 데 이어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리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미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2월 10일 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한한 북한 김여정 특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면담 2시간 전에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평양에 간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의용 실장입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즉각 만나자며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이처럼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미북 대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청사시키자 국제사회와 언론은 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BBC 방송은 만약 문 대통령이 핵전쟁 위협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두 달 사이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어제로 8년이 됐습니다. 북한 소행 여부를 놓고 재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아들 고 안동엽 병장을 잃은 안시영 씨는 여전히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군보다는 육군이 두 발이 땅에 닿고 땅이 넓으니까 이 해군은 정말 반대했어요. 저요.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 행사를 하루 앞둔 25일 BOA와 만난 안 씨는 아들이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해군 입대를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 병장이 떠날 당시 나이는 23살, 해군 입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부모는 어디다 묻고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씨는 최근 삶 속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정치 논리와 이념에 의해 흔들리면서부터입니다. 자칫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들의 명예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안 씨를 비롯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주목으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건 그중 하나입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진 점도 유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출범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 공동대책협의회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 청와대에는 천안함 침몰 사고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7만 2,050명이 참여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필요로 하는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채 24일 마감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직후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민간 전문가 25명과 군 측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도 합류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박정희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는 26일 BOA와 만나 이런 과정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 미국 조사단들, 4개 조사단들이 왔지만 나는 항상 그분들하고 계속 매일같이 브레인스토밍, 토의를 하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에 이르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합동조사단은 인양한 천안함 한미와 함수에 대한 현장과 시뮬레이션 조사 등을 통해 내부 폭발이나 좌초, 피로 파괴 가능성은 낮지만 수중 폭발의 버블 효과와 충격파에 의해 선체가 절단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끌이 어선을 통해 건져올린 어뢰 추진 동력 장치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생존자와 초병 진술을 통해 어뢰의 수중 폭발을 최종 확인했다고 박 교수는 밝혔습니다. 당시 천안함 갑판병이었던 전주영 천안함 예비역 전우 회장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초했다면 우리는 지금 46명이라는 사람이 전사 안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느꼈을 땐 자초했으면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배가 엎어졌었고 그리고 물이 막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사고 당시 때 또 소리도 들었던 소리를 보면 엄청나게 큰 쾅 한 번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이렇게 확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가 붕 뜨면서 옆으로 가라앉았었고요. 이제 좌초 같은 사실 저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좌초에 대해서 이야기 들 때가 진짜 화가 많이 나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목격했던 유가족들도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 씨입니다.
암초에 부닥쳐서 막 배가 갈라졌다는 둥 또 아니면은 잠수함이 지나가다 옆에서 받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함 여기 이함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잖아요, 저거를. 그 힘에 의해서 밑에서 치는 힘에 의해서 이게 다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 없더만. 그리고 그 꼭대기 연통은 날아가 버리고 그게 쇠가 그 겉에 싼 쇠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게 휠 정도로 이게
유가족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난 천안함 조사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각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천안함 유족 회장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가면서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 수행이다라는 그 입장 표명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걸 밝혀주신다면 이런 어떤 그 남남 갈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천안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천안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달라는 겁니다. 안 씨 역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반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천안함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언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67이니까 뭐 20년 안에 죽겠죠, 뭐. 20년 안에 이렇게 하면 죽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이게 또 판정이 될 것인가 참 아주 궁금해. 나라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판정이 날까 하는 게 참 궁금해, 진짜요.
BOA 뉴스 함재합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되고요. 신의주는 구름이 많고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2도, 강계 최저기온은 4도에서 최고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1도, 낮에는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에서 18도, 원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27일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류 일정이나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블룸버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외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 니혼 TV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베이징 시내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또 베이징 동부와 서부를 잇는 창안가 주변에 경비가 강화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실한 사실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미사일로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사우디가 위협에 맞서 국경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25일 리야드에서는 반군이 쏜 미사일에 잔해가 떨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우디 공군 측은 이날 리야드와 다른 3개 도시 상공에서 반군이 쏜 미사일들을 요격해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자국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해 말부터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이란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 FTC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인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FTC는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미 연방 조직입니다.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FTC 발표로 지난주에 이어 26일에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톰팔 FTC 소비자 보호국장 대행은 페이스북 조사와 관련해 FTC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체포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26일 독일 법정에 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스페인 정부 요청으로 발급된 수배령에 따라 지난 25일 푸지데몬 전 수반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독일 법률 전문가들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스페인으로 추방할지 법원이 결정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25일 덴마크에서 독일로 들어오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 측 변호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그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푸지데몬 전 수반이 벨기에로 가는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체포영장이 떨어지자 국외로 도피한 바 있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자치권을 빼앗고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14개 나라와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도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와 그의 딸 율리아 스크리팔 씨를 러시아 정부가 살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4일 영국 솔즈베리에서 독극물에 중독된 뒤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 상가 화재는 경보 미작동과 비상구 폐쇄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탄광 도시인 케메로보주의 한 상가에서 25일 불이 나 적어도 6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수사당국과 목격자들은 불이 난 뒤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비상구도 모두 막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비상구를 막아놓은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